네, 올해 들어서 저희가 에베소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또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 서창 캠퍼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이 무엇인가, 여기 에베소서 1장 3절 가서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목소리를 높여서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찬송해야 되냐? 그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100% 모두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영적인 복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약속이 된 거예요. 구약시대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정말 훌륭한 그런 성도들이 있었지만 이런 성도들에게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준다는 그런 말씀이 구약시대에는 없어요. 지금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자, 히브리서 역시 사도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맨 앞에 가서 보시면 불신자들이 뭐 히브리서는 바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줬다 이렇게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히브리서 1장 가서 보시면 맨 위에 제목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누구의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의 서신.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구약과 신약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야. 비교 불가. 구약과 신약은 비교가 안 되는, 아예 게임이 안 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말씀을 기록하는 가운데 더 좋은, 더 나은, 여러분 좋다 그러면 영어로 good, 그렇죠? 그거보다 더 좋으면 better, 그렇죠? 최고라 그러면 best,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약과 구약을 비교하니까 신약이 구약보다 모든 면에서 더 낫단 말이에요. better, better라고 한 말이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2장 24절까지 13번이나 나와요. 13장 가운데 한 장당 한 번씩 더 낫다, 더 좋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히브리서 8장 6절 가서 보면 그러나 이제 그분 예수님께서는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무를 얻으셨으며 구약시대에 많은 대언자들, 모세가 있었고 다윗이 있었고 이사야가 있었고 많은 섬김의 그런 직무를 얻었지만 예수님만큼 더욱 뛰어난 그런 섬김의 직무를 받은 그런 사람은 없다. 그것에 의해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 구약시대에 많은 약속들이 있었지만 신약시대에는 더 나은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더 나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 그게 뭐예요? 새 상속 언약. 저와 여러분 쥐고 있는 이 신약 성경, 여기 이게 새 상속 언약을 담고 있는 이런 말씀인데, 이게 구약의 이런 말씀, 구약의 약속과는 비교가 안 되는 더 좋은 거다, 더 나은 거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은 구약과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훨씬 좋은 겁니다. 성경이 뭐라 그래요? 구약은 예표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따가 한번 나가셔서 햇빛 이렇게 비치는 데 한번 이렇게 서보세요. 서보시면은 여러분이 실체잖아요. 실체가 있는데 여기에 그림자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이 그림자는 진짜는 아니에요. 이 실체가 투영이 된 거예요. 구약은 이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예요. 그래서 이따가 서서 나는 이 실체를 가지고 사는 신약시대 그리스도인이고 아브라함은 저 그림자에 속한 사람이다. 예, 모세도 저 그림자에 속한, 저 그 위대한 사람이, 침례자 요한이 여자가 사람들 가운데 낳은 사람 가운데 최고지만 뭐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다. 그 일들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 짐승의 희생을 수도 없이 드렸는데 이런 것들 가지고는 거기로 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 죄를 덮어만 주지 죄를 제거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구약시대는 수표를 받는 거고 신약시대는 현금을 받는 거예요. 수표 받으면 받긴 받은 건데 이게 은행에 갖고 가서 몇 월 며칠 뭐 해서 이게 주어진 날짜 그때 가야 현금화가 되는 거고 이 신약시대는 그냥 그 즉시 현금이 주어지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거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구약 시대 믿음의 사람들 행적을 기록했어요. 아벨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사라, 모세 이렇게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11장 3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한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구약시대 많은 대언자들, 유명한 사람들, 다 믿음의 사람들 이거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해서 적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맨 끝에 가서 묘한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11장 39절, 40절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삼손 등 이 구약시대의 이런 모든 성도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받았으나 얻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근데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은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 아브라함 같으면 네 씨가 하늘의 별들과 같이 된다 하는 걸 약속은 받았는데 그 약속 받은 게 성취되는 건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 이유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40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을 위해 더 좋은, 여기 또 나오네, 더 좋은, better, 더 좋은 어떤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이 신약교회 성도들이 없이는 그들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점진적으로 쭉쭉쭉쭉 이제 이루어지는데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약속들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언제 완성이 되고 이게 언제 완전하게 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교회 시대를 열어야 그래야 이 사람들이 가진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이미 완전함에 참여할 수 있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기다리고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완전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수표가 주어졌는데 이 수표가 언제 현금화가 되냐? 예수님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때 현금화가 되면서 그때 약속들이, 그때 가서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 이 성도들이 존재해야만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체 뜻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될 수 없다는 놀라운 말씀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시대 이후 신약 교회시대 그리스도인의 빼어난 행복, 보통 행복이 아니에요. 빼어난 거, 이거는 구약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빼어난 행복, 이런 제목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고 또 바울이라고 한 그런 사람을 구약 성도였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여기서 이제 신약 성도로 바꾼 그런 사건, 그 이후에 그의 삶과 인생관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나서 사람이 그냥 180도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사랑 침례교회로 모일 때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고 저와 여러분의 내세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 특별히 교회의 신비 이런 거에 대한 이 배경, 특히 3장의 구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의 구조, 이게 왜 또 이렇게 2장 이후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는데,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신약에는 교회가 존재하고 구약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시기 했던 내 교회, 그 내 교회가 신약엔 존재하고 구약시대엔 존재하지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구약시대에도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런 약속이 희미하게 이미 제시가 돼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아브라함 내 안에서 내 씨를 통해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땅의 모든 가족이라니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 뭐 터키 사람 할 거 없이 이방인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에서 복을 받는 이런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 말씀이 주어진 이후로 2000년이 지나서 그 말씀이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수표로 주어졌는데, 그 수표로 주어진 게 은행에 갖다 놓으면 그때 이제 내 계좌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 일이 2000년 지나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한 거다. 희미하게 그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을 택하시냐?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여자의 씨 메시아를 내서 인류를 구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를 세워야 되는데, 모든 민족들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우상 숭배에 빠져서 말 그대로 지각이 어두워져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메시아를 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릴 수 있는 이런 등불을 하나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런 민족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난다. 여러분,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때가 차서 수표를 현금화할 때가 찬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직접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사건,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런 일을 이루신 뒤에는 하나님의 인류 경영 방식이 바뀌게 된 거예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디스펜세이션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류 경영이 이제는 한 민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할 거 없이,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피로 모이는 이와 같은 한 가족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시대가 도래하게 됐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가서 보시면 1장 22절 23절 가서 보면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에 주셨느니라. 교회라고 하는 구약시대엔 존재하지 않은 그 예수님의 이와 같은 그 몸, 그 몸에는 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몸이 되는 이런 교회에, 이 신비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23절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에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말 놀라운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에 충만합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에 가서 보시면 역시 에베소서 바로 옆에 있습니다. 3장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가서 보시면은, 그러므로 율법은, 구약시대의 표준인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감독교사였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 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하고 그래서 뭘 해야 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거를 보여주는 이 어린아이를 인도한 이런 감독 교사였다. 너희가 다 가서 보니까 그러나 믿음이 온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온 이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감독 교사 아래 있지 않다. 더 이상 율법의 지배하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 율법을 지키는 거, 구약시대 규례를 지키는 거, 할례를 행하는 이런 것 통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이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들이 된다. 그래서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 침례받는다는 그리스도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 예수님과 하나가 된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된 사람이 교회인데 그 교회의 특징이 그 다음 장에 다음 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유대인 그리스인, 미국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베트남 사람 이런 차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다. 신분의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권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런 구별이 없다. 없어요. 남자나 여자 차이가 없어요. 남녀노소 차이가 없어요. 이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예수님 믿어도 종이 예수님 믿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신비. 바울이 여기에 말 그대로 미친 겁니다. 여러분 미친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교회 사역을 하러 온 세상을 돌아다닌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남녀노소 그렇죠 신분의 구별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그 한 몸에 속하는 그 교회 여기에는 차별이 없다. 그렇죠? 그럼 이 교회는 누가 들어가냐?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1절 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새 사람이 되는 것, 교회가 되는 것 여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 없고 그리스인 얘기가 나오면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빼고 나머진 그리스인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할례받은 사람이나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나 없으며 바바리인이나 스키타인이나 저기 야만족 속으로 알려진 바바리 사람들, 스키타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예수님만 믿으면 아프리카 오지에 살든 아마존 밀림에 살든 어디에 살든 뉴욕이라고 하는 가장 번화한 도시에 살든 예수님 안에만 들어오면 한 몸이 된다. 그렇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고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셔요. 그래서 교회가 그분의 충만이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구원받기 전에 구약시대 성도로 살았던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에 열심을 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산헤드린 공회에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터키, 지금의 터키에 거기 다소에서 아들 유학을 보낸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한 10살이나 이쯤 돼서 유학을 보내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가말리알의 문하에서 공부를 해갖고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 공회 회원이 되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 돼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정도로 많은 지식을 갖춘 그런 사람이 됐어요. 유대교회 아주 열심을 냈어요. 갈라디아서 가서 보면 자기 동료들 동년배들보다 훨씬 더 많이 유대교회 열심을 냈다. 어느 정도로 열심을 냈냐? 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 주장을 하고 나서니까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되지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을 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한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도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돌맞아 죽을 때 사람들이 돌 던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옷을 풀어놓고 돌을 던지니까 그 사람들은 옷을 맡아주고 그렇죠? 저 사람 죽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심지어 본인 스스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곳곳에 다니면서 위협하고 잡아다 감옥에 넣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말 그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인 일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가서 보면 살기가 등등해서 위협을 내뿜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가 등등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어보시죠. 어떤 사람이 살기가 등등하다면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이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볼 때 그 사람들 앞에서 살기가 등등해서 위협을 내뿜어갖고 자기 나라가 아니라 이제 어디로 가요? 저기 시리아, 저 위에 있는 시리아에 다마스쿠스에 거기까지 가서 내가 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처형해야 되겠다. 이들 잡아와야 되겠다. 이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일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만남 이후로 바울의 삶이 180도 이제 바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이제 가서 보면은 7절.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에 힘입어 내가 복음의 사역자가 됐다. 그 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가장 미워한 게 복음이에요. 가장 미워한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장 미워한 게 십자가예요. 가장 미워한 게 부활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180도 바뀌어갖고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던 거를 그거를 전파하러 다니는 그런 복음의 사역자가 됐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가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뀐 겁니다. 뭐 때문에 바뀌었냐? 교회의 신비를 알고 나서 사람이 180도 바뀌게 된 거예요. 디모데 전서 1장에 가서 보시면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서 16절. 나를 능력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셔서 소아시아 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셨는지 알 수가 없다.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리나니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서 내게 사역, 복음을 선포하는 이런 사역, 이 일을 내게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그 다음 장에 가서 보니까 내가 전에는 신성 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오히려 긍휼을 얻었으니 이는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했기 때문이다. 알지 못하고 한 거예요. 몰라서 그런 짓을 한 겁니다. 가서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내 안에서 풍성하게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교회가 전달해야 될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냐고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냐?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하고, 그렇죠? 예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밀물같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다. 여기 이제 본인의 믿음의 간증을 이제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 모든 것이 변했는데 그 변한 거에 핵심이 뭐냐?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눈이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유대인만 본 거예요. 유대인들의 전통, 율법, 우리 조상들이 전해준 거, 그렇죠? 요 틀에 갇혀갖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이런 소경고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3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곧 교회를 알고 나니까 눈이 번쩍 뜨이면서 그의 삶 전체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한 30년 동안 온 세상을 다니면서 무슨 일을 했냐? 교회 세우는 사역을 한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게 뭐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유대인, 그리스인, 스키타인, 바바리인, 남녀노소 신분의 구분, 그렇죠? 민족의 구분 이런 거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한 몸이 된다는 거, 이게 그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다. 그렇죠? 예,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분명히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신비로운가, 지금 이거를 2장 8절에서 9절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땐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뭐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된다, 뭐 등등해서 지키고 안 먹고 뭐 이런 게 너무나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줄로 알고 그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이 교회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딱 한 가지가 있다.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선한 행위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구원받아 예수님의 몸이 되는 여기에는 이방인 유대인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14절에 가서 보니까 구약시대에는 중간 분리벽이 있어서 유대인 이방인이 분리가 됐는데 이게 이제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외적인 율법인 율법적 규례들, 짐승 가져오는 거, 할례 받아야 하는 거, 그렇죠? 각종 절기 지켜야 하는 거, 그렇죠? 이건 또 부정하다고 하면 정결례를 통해서 정결하게 돼, 이런 모든 것들 이제는 어때?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불필요, 전혀 불필요한 겁니다. 할례, 절기, 정결례,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부과된 모든 것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2장 15절에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육체로 다 제거해버리셨어요.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이것은 둘을, 이방인 유대인 둘을 다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걸 다 제거해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지킬 수 없는 겁니다. 못 지켜요. 지킬 수 없어요. 사도행전 15장 10절 가서 보면 베드로가 우리나 우리 조상들이 멜 수 없는 멍에다, 그 많은 절기들, 그 많은 여러 가지 규례들,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게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도 못 지키고 우리도 못 지키는 이런 것들, 그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철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이 하나의 새 사람을 이루어서 민족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피부색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예,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으면 그러면 예수님의 한 몸이 되는 거다. 그렇죠? 이 둘이 18절에 가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참 우리말로 번역이 어려운 거예요. 영어로 가서 보시면 액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액세스로 돼 있어요. 그럼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접근이 불가능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 둘이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19절에 동료 시민이고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이고 이 둘이 하나의 전을 이루고 22절 가서 보면 하나님의 거처를 이룬다. 아, 바울이 그 전에 이걸 몰랐어요. 까막눈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딱 만난 이후에 이 눈이 열리면서 아,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게 됐구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건 전 세계 모든 세대에 걸쳐 유일하게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고 경영하는 그런 방식은 십자가 사건 전과 십자가 사건 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전은 올드 테스터먼트 디스펜세이션, 구약 시대 경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은 뉴 테스터먼트 디스펜세이션, 신약 시대 경륜. 경륜이 다르기 때문에 늘 얘기하듯이 오늘 짐승 가지고 오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다 소 끌고 오고 양 끌고 오면 여기 주차를 어디다 하고, 여러분 지저분해서 어떻게 살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거 안 끌고 와서. 그렇죠? 그 바뀐 거 여러분 보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돼지고기도 다 먹잖아요. 돼지고기 다 먹죠? 왜 그래요? 경륜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레위기에서는 먹으면 안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방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저와 여러분이 먹어도 양심에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다. 이렇게 경륜이 이제 바뀐 거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유대인 이 바울이 바뀐 거예요. 뭐로 바뀌었어요? 그리스도인 바울로 바뀌게 된 거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그냥 숨이 가쁘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교회가 뭐냐, 그렇죠? 이방인 유대인이 하나가 된다는 게 뭐냐, 이 둘이 동료 시민이 된다는 게 뭐냐, 믿음으로 은혜로 그래서 나아가서 한 몸이 된다는 게 뭐냐, 이 사람들이 받는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에 참여하는 게, 이거를 말 그대로 그냥 숨차게 지금 막 설명을 한 겁니다. 2장 끝까지. 자, 그럼 이제 3장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3장 그 구조를. 자,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로마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어쩌면 그가 가장 사랑한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으니까. 그렇죠. 2년 이상을.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21장. 거기 이제 3차 선교 여행 이후 예루살렘에 왔다가 유대인들에게 성전에서 붙잡히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죠. 그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 누구냐?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그 총독 밑에서 총독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얼마 동안? 2년 동안. 그래서 감옥에서 그냥 2년 동안 갇혀갖고 감옥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총독이 바뀌었어요. 누구로 바뀌었냐? 베스도가 총독으로 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카이사라에게 항소한다. 카이사라 앞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이대로 있으면 유대인들에서 죽임을 당하겠으니까. 이렇게 해서 로마로 이송이 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로마로 이송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상태가 지금 한 3년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게 가이사라에서 한 2년, 지금 로마로 이송이 된 상태에서 지금 3년이 지나서 무려 5년 동안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자유인이 아닌 그런 상태에, 지금 노예인이 이런 상태에서 이 교회의 신비를 좀 알려야 되겠는데 해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 이런 까닭으로 이 교회 이걸 알리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된 나 바울이 말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죽기 전에 나는 원래 유대인인데 너 이방인들을 위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신비 이거를 알려주려고 평생을 질주하다가 지금 5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감옥에 둔 존재는 로마 제국이 아니라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예수님이 나를 감옥에 뒀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옥에서도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야. 내가 할 일이 있다. 그 할 일이 있는 게 에베소서 바로 옆에 가면은 오른쪽에 빌립보서가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 지금 감옥에 갇혀서 5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로마 군인에게 이렇게 매여갖고 지금 이렇게 수감생활 내가 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 감옥에서도 이 일이 내가 죄수가 아니면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결박된 것이 온 궁궐 안과 다른 모든 곳에, 여러분 이 로마의 황제들, 로마의 황제의 가족들이 사는 그 궁궐 안에까지 복음이 전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 결과 4장에 가서 보면 카이사르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도 구원받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감옥에 갇힌 거 우리 생각해보면 좋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바울은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가 지금 바뀌어서 감옥에 갇힌 것도 뭐예요? 복음을 진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런 말씀이 지난주에 제게 아주 큰 은혜가 됐어요. 사람이 누구나 다 고통당하고 고난당합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모든 인간에게 닥쳐요. 여기 하나님의 일을 가장 신실하게 했던 바울도 여러분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갇혀서 5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는 감옥에 갇혀서도 예수님 중심으로 세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 사역을 중심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우리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다. 얼마나 여러분 바울의 그 심정이 이렇게 좀 눈에 좀 이게 선하게 드러납니까? 지금 감옥에 가서 5년 동안 움직이지는 못한 이 가운데서도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하늘에 있는 영적인 모든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살다가 어려움 만나고 근심 만나고 하면 정말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 그 구약시대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이 하나님의 신비 교회.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제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선 사람들의 아들들의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그 신비가 뭐냐, 복음에 의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 그렇죠? 여기 5절 가서 뭐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제 영어로 now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뭐라고 얘기하냐, 딱 이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딱 이때. 구약시대는 아니에요. 이제가 구약시대는 아니에요. 심지어 십자가 사건 이전 아니고 십자가 사건 때도 아니에요. 그 이후로 조금 더 넘어가서 사도행전이 열리고 바울의 회심 사건이 9장 9년이 더 지났는데 그때까지도 아니에요. 이제가 아니에요. 딱 이때가 아니에요. 그렇죠. 고넬료 구원받는 게 10장에 나오는데 그때까지도 아니에요. 언제까지야? 바울이 이 교회의 신비를 깨달은 그때는 그 10년이 더 지난 이후에 하나님을 통해서 이 계획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드러났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안 드러났다는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 사건 때도 안 나타났어요. 교회가 시작이 돼서 10년 정도 지나서 고넬료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아직 안 일어난 거예요. 이게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바울이 그거를 이제 딱 지금 이것이 계시가 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 이게 이 정도로 교회가 엄청난 신비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바울이 이걸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깨닫기 전에는 이방인들이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다는 거, 이 신비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런 걸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나를 통해 이제라는 거예요. 때가 충만히 찼을 때 그리스인 유대인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그렇죠, 피부색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그렇죠? 이런 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 말과 함께 그는 옥에 갇힌 상태에서 그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14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한번 여러분 3장 1절 한번 가서 보세요. 이런 까닭으로 너희 이방인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 갇힌 자가 된 바울, 거기가 1절이에요 그 다음에 마라노니는 이탈릭체로 돼 있죠. 이탈릭체로 돼 있죠. 그 얘기는 원본에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데 바울까지만 얘기한 거예요. 바울까지. 자, 그 다음에 1절하고 똑같은 게 어디에 가 있냐, 14절 가서 보세요. 이런 까닭으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이제 기도한다. 지금 바울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교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장에서 설명을 다 하고,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의 내용이 14절부터 이제 21절 이걸 하려고 하는데, 그래갖고 이제 글을 쓰다가 1절 딱 가갖고 이런 까닭으로, 똑같아, 이런 까닭으로 너희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에 갇힌 자가 된 나 바울, 여기까지 딱 쓰고 났는데 그 다음에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그 동사가 어디로 가야 되냐, 14절로 가야 되냐. 지금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너희가 교회를 알고 있냐, 교회의 신비를 알고 있냐, 이거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봐야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알지 못한 데서 축복 기도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2절부터 13절은 교회를 또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기도해 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서 어쩌면 이게 마지막 유언이 될 텐데 아, 이 사람들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정말 교회가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는가 이게 퍼뜩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거기서 멈추고 동사가 없어요. 거기서 멈추고 다시 한번 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지혜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해야 14절부터 나오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언가를 이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3장의 구조라는 거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설명을 이제 한 겁니다. 결론의 말씀 일단 드리겠습니다. 2장, 3장은 오늘 집에 가시거든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드린 대로 2장 끝부분에 가서 그냥 숨가쁘게 이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예, 그리고선 지금 3장에 가서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이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이해하나? 그렇죠. 이 생각이 들어서 2절부터 13절을 교회에 대해 또 한번 설명하고, 예, 그리고 14절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이제는 깨달았겠지 하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예, 그걸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이해를 해야 에베소서 강해하는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은 한 60세 정도까지 살았는데 인생의 황금기를 누구를 위해서 살았냐? 유대인인데 이방인들을 위해서 살았어요. 특히 이방인들이 뭘 위해서? 구원을. 그 전에는 정말 사람처럼 여기질 않았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는 이방인들 사람으로 보지 않아서 갈라디아서 2장 5절 가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에 속한 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방인은 그냥 저 죄인이 저거는 구원 못 받아 죄인이야 그냥 우리는 의인이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180도 바뀌어서 자기가 사람으로 보지 않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인생의 지금 황금기를 바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갔고 자기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눈물을 흘리며 같이 기도하던 그런 성도들 자기가 신방하며 이렇게 섬기던 그런 성도들 이 성도들이 지금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하다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다.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예요? 아,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었구나. 저 유대인들이 그것을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그 깨닫지 못하는 게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 2023년도 오늘 12월까지도 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경륜이 바뀐 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그렇죠? 그 하나님의 경륜이 바뀐 내용이 뭐예요? 이방인 유대인 이제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을 이룬다. 그게 예수님이 이 믿음의 고백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던 그 교회.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전 인생 사는 동안을 그리스도께 붙잡혀 살았어요. 컴프리엔드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님이나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산 바울의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하면 좋지 않겠는가.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30년 동안 수만 킬로미터 걸어다니며 위협을 당하고 그렇죠? 배가 전복이 돼서 죽기 전 일보 직전까지 가고 돌 맞고 이런 거 하는 복음 선포자로 저와 여러분이 다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목사로 다 부름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교사로 다 부름받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는 나는 교회의 신비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었는데 이 땅에 130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셀라 등 정말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와갖고 여기 복음을 선포해서 은혜의 복음을 알려줘서 제가 1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알게 됐고 그렇죠. 하나님의 이 모든 영적인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의 복음을 조금이라도 어떻게든지 전달하려고 하는 짐을 져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부담을 느끼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 지역교회 예배에 나와서 교회, 이 예수님이 그렇게 몸을 바쳐서 세우려고 했던 이 교회,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재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열정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교육하는 데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디어 선교하는 데 여러분이 어떻게든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처럼 부부가 같이 오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 형제님 홀로 또 자매님 홀로 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자매님들에 대한 얘기만 해볼게요. 홀로 우리 교회 오셔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은혜의 복음의 사역에 부담을 지고 있는 이런 분들, 로마서 16장에 가서 보시면 그러면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여종, 교회의 여종 베베라고 한 사람이 나오는데, 내가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의 마땅한 도리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무슨 일이든지 그녀가 너희를 필요로 하는 일에 그녀를 도울지니라. 베베는 여러 사람의 구조자가 되었고 또한 나의 구조자가 되었다. 교회 안에 이렇게 홀로 나온 이런 자매님들, 베베와 같은 이런 자매님들이 있기에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절 4절 가서 보면 유오디아하고 순두개라고 하는 그런 또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빌립보 사역에 갔을 때 두아디라시 출신의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울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볼 때 십자가 그 사건 바로 거기까지 쫓아간 사람 남자는 하나도 없어요. 다 도망가고 누구만 남았어요? 우리 자매인들만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홀로 우리 교회 오시는,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의 부담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든지 전달해야 되겠다 노력하는 이런 홀로 오시는 자매님들, 홀로 오시는 이런 형제님들, 이런 분들을 귀중히 우리가 여겨야 된다.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부부만 일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부부가 같이 오면 좋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홀로, 남자든 여자든 홀로 나온 이런 분들도 우리 교회가 귀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믿음 생활하며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는 거, 이거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그런 일이에요. 바로 이 일, 어렵게 교회를 지키는 그 일, 그 일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을 알려주기 위해 에베소서를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저와 여러분이 읽으면 마음속으로 옥에 갇혀서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바울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며, 내가 지금 이 시대, 21세기, 2023년, 24년 이 서창동 캠퍼스에 와서 지금 사랑침례교회 멤버가 돼서 뭘 일을 하고 있고 사랑침례교회 출석하면서 뭘 하고 있다, 이게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알려주고 싶어 했던 그 교회의 신비, 그렇죠? 은혜의 복음 전달하는 거, 이거에 내가 참여하는 거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예수님의 몸, 신약교회로 남길 원합니다. 여러분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리고 우리 사랑 침례교회의 목표가 세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신약교회를 추구하는 거. 우리 구약식 교회는 안 해요. 구약의 모든 거, 율법적인 모든 거 다 철폐했어요. 뭘 하는 거예요? 신학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신학교회. 그걸 직접 몸으로 구현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몸된 신학교회, 이거를 실천하려고 저와 여러분이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한 부담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길 원하고,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남아서 복음의 부담, 복음의 이런 사역 이런 걸 감당하는 그런 좋은 사람들의 모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